오늘 이제 마지막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준비한 설교지만 깨닫게 되는 게, 아, 우리 교인들에게 이 성령님에 대한 설교가 참 필요했구나. 이 설교는 제가 10여 년 전에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설교인데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들이 성령님의 지배하에,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겠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오늘 제가 여기에서 불받아라, 이게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이 성령님을 흔히 받는다고 했던 성령님의 임하심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될 텐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눈에 띄게 달라진 현상을 하나 본 게 있어요. 토요 예배 마치고 주일 예배 마치고 제가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 앉아서 있는데, 여느 때하고 다르게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이 눈에 많이 띄기 시작했어요.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을 예배 가운데 만지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게 어떤 것인가? 아, 오늘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아주 대표적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의 현상을 가장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자, 여기 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니까 이 정도는 다 알죠?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났던 그 현상을 우리들이 보려고 해요. 근데 저도 그렇고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경험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알아요. 근데 가장 명확한 게 뭘까요? 성경에서 있었던 성령님의 경험을 우리들이 아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 확실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같은, 강한 바람 같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급하고 강하게 임하시는 성령을 바람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바람은 아닌 거예요. 바람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도 보면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seem to be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 공부할 때 글을 쓸 때는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신학, 이게 글을 쓰면 seems to be, 뭐뭐처럼 보여, 뭐뭐 같이, 이거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현장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마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뭐 새로운 데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새로운 또 뭐 신기한 동물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물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표현을, 그게 꼭 뭐 같아? 그렇죠? 그렇게 우리들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딱 임했는데 사람들에게 몰라. 근데 뭐 같아?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팩트예요. 뭐가 팩트냐면 성령님이 임하신 게 팩트예요. 그러나 그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 성령을 그들이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같이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팩트는 뭐냐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하나의 증거 경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자, 방언 이퀄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에 방언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령의 임재에 대한 것은 어떤 수리적인 공식, 과학적 검증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지? 오, 말씀을 듣는 중에 내 병이 나았어. 내 근심이 사라졌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마치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실 수 있는 이 현상을 우리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뭐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서 은혜 체험할 때 초등학교 2, 3학년 때 이렇게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때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방언을 받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한꺼번에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그 찌그만 애들이 모여서 기도하다 똑같이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했어요. 가서 통변의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가서 방언 기도를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노라고. 제가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을 때 저는 회개의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었어요. 아니 내가 뭐 나쁜 짓을 해야 뭐 도박 정도 했지 뭐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 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때는 그냥 눈물이 그냥 계속 쏟아져서 뭐 어떻게 그냥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에게 임했던 현상.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그 뉴욕의 타베니컬 처치를 담임했던 짐 삼발라 목사님의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을 보는 것보다 당신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을 만나는 편이 훨씬 낫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 간증 듣고 그거보다 뭐가 훨씬 낫다고요? 당신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우리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우리들에게 어떤 역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은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고백해야 된다. 이게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목표이기도 해요. 성령님의 임재의 특징은 성령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 지난 몇 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님은 성령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져요. 왜? 인격이신 성령님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에 대한 기억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어라고 우리의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 전구를 이렇게 발명할 때 유명한 일 하잖아요. 뭐 사람마다 달라요. 뭐 몇천 번, 몇만 번을 뭐 이렇게 실험했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소위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 실패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은 우리들의 삶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은 우리들의 삶에 아픔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은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데 가장 좋은 순간이 아닐까. 여러분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가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없어지셨고 박해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120명이 모여있는데 얼마나 무서웠으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예수님은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들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마 참 절실하게 기도했겠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의 실패, 아픔, 그것이 성령님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은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억하세요? 아, 성령 충만이요.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쩌면 우리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한 우리 인생에, 아픈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들이 바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신앙인을 카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는 누구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몇 주 전에 기억하시죠?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뜨겁게 이게 설교를 해서 성령이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흉내냈는데 그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머리를 이렇게 넘기는 습관이 있었는데 따라하는 사람들 중에 대머리도 있었다.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는 누구를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짐 심발라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의 경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마가의 다락방에 매했던 성령님을 우리들의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들이 기대할 때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불이 혀같이 갈라졌던 그들과 똑같은 경험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우리들이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 성경을 보면서 참 이렇게 의아했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공생애를 지나는데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갈 때와 같았을까?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리고 이렇게 의심도 많이 하고 어쩌면 그렇게 무기력했을까?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역자로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식은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지식이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훈련받았던 제자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성령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이 종이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다 버렸죠?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소그룹에서 이거 같이 나눔도 가지고 말씀과 성령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신앙인들의 삶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좀 좋은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보자고. 근데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경의 지식, 오늘 여기 권사 취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학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이 뛰고 우리들 속에 패션이 생기고,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에요, 나 이대로 살다 죽어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식이 아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참 무서워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에서도 여전히 성경 공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교재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들어오는데 우리 M스쿨에서 저한테 이렇게 막 신나서 자라요. 목사님, 이게 한 주밖에 안 됐는데 M스쿨 등록한 사람이 벌써 1,000명이 넘었어요. 놀라세요. 1,000명이 넘었어요. 와, 와, 와. 그러니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 야,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1,000명, 2,000명, 3,000명이 매 학기마다 듣는다 해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다가 교회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우리들이 지식을 배우면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명백하게 봅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면 논쟁이 생겨요. 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려고 싸우니까. 성령의 임재가 떠나가면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가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건물만 덩그랗게 남아있는 죽은 교회가 될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어가는 이 시기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소망을 봐요. 하나님, 다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가슴이 뛰기 시작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좀 무모한 좀 아이디얼리스트예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어떤 교회도 50년을 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보기 힘들대요. 왠지 아세요? 뜨겁게 성령이 역사했던 교회에서 성령님의 임재는 떠나가고 우리의 지식들만 남아서, 논쟁만 남아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저는 무모한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단순히 숫자가 늘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회. 야, 성령님이 이렇게 임재하셔서 같이 무엇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런 찬양이 있는데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시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현실을 나타내는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저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꿈꾸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끌어오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여 일어나, 이건 건물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도록. 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홀연히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오늘 표현에 자 2절에 보니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홀연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 suddenly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without warn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런 어떤 징조도 없이 경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성령이 임했다. 성령님 임재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이 홀연히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의외성. 성령님은요, 우리의 계획대로 임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의 고유한 성품이에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집회 중에 제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언젠지 아세요? 그러니까 3일 부흥회를 하는데 제일 은혜가 넘치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빠졌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하는 분들을 봐요. 사실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때를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게 임하시지 않다. 홀연히. 120명의 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때에 그들이 계획했던 시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임하셨다. 그러니 성령님이 홀연히 임하신다고 할 때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여? Suddenly, 갑자기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졌던 우리들의 마음 성령님의 의외성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계획인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제가 우리의 기도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늘 그래요. 어제도 제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2년 동안 이렇게 교회 담임을 하셨던 영등포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7살, 8살 때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지금 외부에 어떤 집회도 약속을 안 받고 안 가거든요. 근데 올 초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2년 동안 신무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갔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교회 이름도 되게 촌스러웠어요. 제 교회 새마을 중앙교회. 근데 지금은 이제 시원성 교회라고 이제 바뀌었는데 그 옛날 그 생각이 나서 그 교회 갔는데 정말 감사한 건 그냥 그 영등포에 옛날에 늘 비 오면 이렇게 홍수 때 물 퍼냈던 기억이 있는 제 어렸을 때 기억.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많이 좋아지고 교회도 많이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어제도 제가 앉아서 설교 전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놓고 하나님, 제가 계획한 것으로가 아니라 제가 준비한 것으로 아니라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늘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게 저는 저에게 너무 귀한 기도라는 생각. 성령님, 내 삶의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교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일 무서운 게 고집이 세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고백하죠. 저 나이 들면서 제일 두려운 게 목회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고집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이 권사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신앙의 방식들이 아니라 홀연히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 앞에 늘 우리들이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님이 홀연히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1800 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흑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그 노예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남북전쟁 시에 남군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 흑인들을 축복으로 노예로 주셨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예 제도를 찬성하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악 가운데 많은 것들이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아멘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 무지한 무신론자들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무섭게 죄를 지을 수 있는지 몰라요. 성령님 앞에 우리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님의 의외성,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성령님의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좋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이렇게 교회 탐방을 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만나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뭐든지 돼요? 뭐든지 된다고 하는 게 뭐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하든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 일하실 수 있도록 그냥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통로가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권사가 돼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고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성령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놓는 것. 그럼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이요,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날 수 있는가? 그들의 생각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갈릴리는 이방 땅이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거기에서 일하실 수 있는가?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가 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무서운 거예요. 내 편견만을 확인하게 돼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의 민주당원들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꼭 민주당원, 공화당원들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공화당원 같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님의 의외성, 성령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딱딱하게 굳은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고집스러워질 수 있는지 몰라요.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들의 지식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 홀연히 이 성령님이 시들은 심령 위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령님의 은혜를, 임재를 왜 우리들이 구해야 되는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들이 역사하시지 않았던 방법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에게 새로운 새싹이 돋는 것처럼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만나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하는데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놓으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열어놓는 거예요. 아, 이 찬송이 이런 의미였구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제가 나이가 든 게,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 옛날 신앙생활의 분들 기억나요? 하얀 양복 입고 빼꾸도 신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빈들의 마른 불갓 막 이렇게 춤추면,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제가 그런 춤추고 싶은 마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님, 황량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이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춤을 안 출 수가 있을까? 아, 이거 내가 이제 빼꾸도 신고 왔어야 되는데. 빈들, 그런 마음으로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가슴 아플 때 성령님 앞에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었구나. 성령님, 내 가슴에 성령님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구나. 오늘 우리들이 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우리들의 고집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도행전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일어난 게 뭐예요? 사도행전의 액츠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로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마무리하지만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액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실 때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120명의 문도가요. 다 같이 한 방에 모였어요.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던 그 장소가 있는데 꽤 이제 부자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락방에. 그러나 120명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그 현장이 얼마나 뜨거웠을까.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또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왜 변화산을 이렇게 올라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365일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세요. 그러니까 언제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지 성령님의 의외성 우리들이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곳에 성령님이 임했다. 왜 하나님께서 2025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끝나고 바로 다음 주부터 변화산 기도회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뭐 제가 이 정도까지 치밀하게 계획해서 설교 원고를 쓰고 할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오늘 새벽에 다시 이렇게 보면서 쓰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임하시지만 성령님의 공동체성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성령님을 경험하고 났을 때에 그들이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성령의 특징은 하나됨이 있어요. 여러분, 뭐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막 논란의 얘기가 될까봐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들 안 하고 저는 정치적인 견해도 잘 밝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절 때 되면 늘 이렇게 대통령한테 선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제 진보 대통령도 그 자기 이름 새겨서 막 그릇도 보내고 어떤 이렇게 보수적인 대통령도 이름 새겨진 거 이렇게 보내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걸 하나도 안 써요.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우리 장로님한테 진보 쪽의 장로님한테 그 선물 제가 드렸고 보수 쪽의 장로님한테 그거 선물 드려서 저는 제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제 성향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거나 생각이 달라진다면 나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다. 근데요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극단에 있고 이 극단에 있는 사람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과 기적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달리면 명절 때 가족끼리 싸움도 나고 그래서 명절 때는 정치 얘기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성령이 이 교회에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번 이제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후유증들을 생각하면 이게 분열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렇게 욕할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 이때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님을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기적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열된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들. 그러고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분명한 것은 하나가 되는데요. 성령님이 떠나가면 분열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떠나가면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요. 성령님이 떠나가면 내가 권력을 쥐고 내가 돈을 얻고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남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님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성령님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임하지만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느 정도 큰 교회 측에 속하잖아요. 이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착각, 자가당착이 있어요. 이 예배드리는 분위기 가운데 누군가 옆에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은혜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지만 이 공동체 가운데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그 성령이 임했다. 우리들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예배의 오류,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온전히 성령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자, 마무리를 제가 좀 빨리 해볼게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자, 사도행전 그 2장의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 사도행전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그 당시에는 막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재산들을 다 가지고 와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그래서 남고 모자라는 역사가 없는 막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았는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곱 집사를 뽑잖아요. 바로 그 이제 사도행전 6장 3절인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보니까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주권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관념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아이디얼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이상주의자입니다, 진짜. 근데 전 이상주의자인 제가 너무 좋아요. 왜?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들이 그 꿈을 꾸고 살아야지. 어떻게 세상적인 그, 거기에 맞춰서 살아. 저는 아마 은퇴하고 여기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영원히 이상주의자로 남고 싶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우리 교회도 무슨 규정들이 많아요. 뭐, 당회라는 것도 있고, 기획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뭐, 정관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교회를 다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에 그 법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법천지의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전 그런 이상주의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교회에서 이제 담임자를 뽑을 때 이렇게 조건을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쭉 뽑는데 그 조건을 가지고 뽑다 보니까 예수님도 안 된대요. 그 조건에는 안 맞는데. 제가 한 번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이제 후임 목사가 오면은 어떤 사람이 오면 좋겠습니까? 한번 자녀들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은 어떤 조건, 생각들, 우리들의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공부도 하고 하지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사역의 방해를 받는다면 그 박사학위 이런 거 왜 우리들이 받아야 될까? 근데 이게 제가 박사가 아니었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진짜 제가 받은 학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는 가치를 안 둬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분명할 때, 지혜와 성령 충만할 때 그 사람들을 집사로 뽑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 성령이 충만한다고 하는 것, 요거까지는 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향림 설교대회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예화로 썼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아이가 낙서를 합니다. 나오네요. 아이의 낙서에 엄마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덧칠을 하면서. 저는 성령님이 임하심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저분하게 그려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만들어 가신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들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덕혜옹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고종황제의 아들 영친왕이 일본에서 덕혜옹주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영화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그 기사가 뭐냐면 고종황제의 아들 영친왕과 덕혜옹주가 일본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은 전혀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본에 있었어요. 그 기자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Faction, Faction. 그 영화는 Faction입니다. 뭐냐면 사실 Fact 플러스 Fiction 이야기를 가미했던 Faction입니다. 근데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의미 있게 들렸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Fact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팩트에 오셔서 픽션, 하나님의 이야기와 성령의 이야기를 그려나가기 시작할 때 팩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일. 전 여러분들에게 그냥 오늘 저처럼 좀 이상주의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에 대한 이상. 성령님이 임하시는, 오늘 제가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는데 홀연히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이 공동체 가운데 각자 각자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 성령님의 임하심을 우리들이 간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들 각자 각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7주간의 대단원이 끝나지만 계속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공동기도문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임하실 때 새로운 일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와 주권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소서. 우리의 계획과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소서.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뛰어넘고 새로운 기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성령의 의회성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편견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우리를 무모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 속에서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다시 쓰여질 것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능력과 경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오직 성령님의 주권 아래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꺾으시고 성령의 뜻을 온전히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제한적인 사실을 위해 성령님이 마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제한적인 사실들 위해 성령님 새로운 역사를 써주시옵소서. 새 이야기를 써주옵소서. 성경 시리즈가 마무리되지만 한 해간 더 놀라운 성경 안에 놀라운 역사들을 써가게 하소서. 개인과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셔서 그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 회중에 쓰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그 임재로 충만한 우리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완고함을 버리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온전히 성령 안에 역사를 누리는 자들 되게요.
지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권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신천 권사님들,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홀연히 임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경험하고 간증하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과 바람으로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